여러분, 우리는 3장에서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한 을개가 나온 그 내용들을 다양한 렌즈로 조명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조국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복음은 새거족반에서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아주 기초적인 과정으로 하고 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강건함과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예와 존경도 좀 받으며 살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좀 몸도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잘 쓰는 사람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다고 다 동의는 하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 보는 것은 참 쉬운 주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정한 정도로 필요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남을 복되게 하기보다 나 한 사람 기껏해서 높이고 마는 어리석음을 우린 참 많이 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참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부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그저 심리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문이 열리고 우리의 필요가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영광을 누릴 때 사람은 정말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인생에 있는 무수한 눈물과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부를 리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삶에 제일 시급한 필요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성경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은 복음에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앞에서 그 주제를 다룰 때 그걸 어떻게 다루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위축되거나 눈치 보거나 비율을 맞추려고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제일 큰 축복이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3장에서 다루고 나서 바울은 4장부터 8장에 어쩌면 더 큰 분량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하고 중요한가.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견고함, 강인함,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형태의 강인함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는 그런 강인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제대로 된 강인함,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 말고 정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이 만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우리의 삶의 견고함과 요동하지 않는 힘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여러 약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약점은 복음을 너무 모른다. 복음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참여하고 복음이 주는 능력이 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한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약점이 있고 우리는 실패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담대하려면 언제 가능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참 약함과 한계가 있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자유와 담력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은 한 번 다루고 지나가지 않고 반복해서 자주 더 많이 듣고 보고 읽고 깨달아가고 누려가고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여러분이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이 이름을 딱 들먹이면 대번에 대번에 알 수 있는 그 인물들의 특징은 복음의 샘물을 풍성하게 마셨다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 마셨는데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고 깨달아질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호랑이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듭거듭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바라보고 또 깨닫고 또 누려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재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복음 진리와 달라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가치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은 복음이 열어주는 새로운 삶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주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많은 유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견고히 서야 튼튼하고 강건한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하지만 따뜻하고 따뜻하지만 강인함, 남을 제압하는 강인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강한 강인함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에 노출되기보다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거의 잘 누리지 못하는 약점들을 굉장히 많은 순간에 노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참여하고 내 것이 되도록 복음을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소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필요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사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누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4장 한번 열어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의의 전형같이 보이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민족이 시작되는 조상인데다가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참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벗이라고 불렀어요. 벗. 친구로 여길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참 가까이 하셨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의의 전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신실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너무 신실하고 너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딱 인용해서 3장에서 가르쳤던 진리, 3장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얻었다 할 수 있을까? 반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그 자연스러운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을 가지고 뭘 얻었다 할 수 있는가? 반문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그 육신으로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반문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뭘 얻었나? 말하자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모습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는가 하는 질문을 1절은 던졌는데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육신으로 2절에서는 행함으로 4절에서는 일하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겠죠. 아브라함이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 자연스러운 기질과 본성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 뭘 얻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다. 그죠? 아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을 한 게 있는가? 만약에 일을 했다면 그것은 싹스를 받는 것이고 정당한 몫을 얻는 것인데 은혜라 할 수 없는 것인데 복음과 기독교의 생명은 은혜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의 가르침을 파이브 솔라, 이 솔라는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다섯 개의 오직이라는 말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심장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은혜가 은혜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건 몫이니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생명은 은혜인데 거기 무슨 은혜가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을 따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왜냐하면 하고 3절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일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도 없을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나 주십시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배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텐데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없지 않느냐?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많은 자녀를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장을 다루면서 하반부에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몸이 죽게 되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지금 오늘 3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제일 뒷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인데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주제를 그대로 끌고 와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복음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훌륭한 일꾼이 복음을 개발해낸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르던 것이 밝히 드러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구약 없는 신약을 주장하지 않고 신약 없는 구약을 주장하지 않아요. 둘은 꼭 있어야 하는 책이지요. 그죠? 귀하게 이 귀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복음을 요약하면 3장에 나타나는 복음을 요약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미쳐서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의롭다 함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3장에 보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모든 값을 속량 완전히 다 지불하시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값을 치름이 없이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도 값을 치름이 없이 어떤 사람도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또 다른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유사한 강조를 가지고 앵글을 달리해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전혀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자격을 구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훌륭하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흐르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된 시대에 밝히 드러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다윗이 참여했던 그 복된 은혜에 우리도 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 의가 나타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이 복된 나타내신 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너무나 복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말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의 위로 조금 받고 마는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마음의 위로를 틀림없이 주는 종교이지만 그것으로 제한하기엔 너무 크고 많은 구원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의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3절을 4절과 5절이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고 보수로 여겨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5절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한 것이 없다,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5절은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충격적이죠, 그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형벌과 심판이 합당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한 것은 고사하고 그냥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죄와 허물과 악을 인해서 저기 마이너스에 있는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 공로를 세워서 더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불경건하고 많은 죄가 있어서 형벌과 심판과 진노가 합당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생의 죄를, 인생의 질고와 이 아픔을 해소시키는 의사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없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주님 없이도 의로운 자가 있는데 주님이 죄인들과 병자들을 골라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죄 중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다 그 죄가 가져온 병에 들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우리의 그 무수한 죄와 무자격함을 주님이 보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고 악한 자여서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른 앵글을 가지고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앵글 안에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량,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편에 남아있는 어떤 값지불도 없이 예수의 완전한 값지불에 근거해서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믿는 자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면서 의롭다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복된 시대에 구주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믿는 자마다 주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 제가 믿는데 참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거 한 번씩 느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복되게 이 걸음을 딱 내디뎠지만 그 내디뎌 이 생명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구나 하는 거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이 진리를 이렇게 다 깨달았으면 내가 이 목회 길을 들어왔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가 따르는 거 다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거 부정하고 좋기만 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생명의 일로 딱 들어올 때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육체를 따라,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의 길,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그 복된 순간에 어떤 사람도 일한 것을 붙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의지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생명의 길로 은혜의 자리 안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도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일은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남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비유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니까 한 걸음에 다 내달아지진 않지만 경건한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나를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를 떠나서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절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찾고 절대로 내 삶을 내 능력이나 내 각오나 내 어떤 자질에 맡기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시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내시고 우리의 좌절과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의 절망과 질고를 가장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 내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안식이 뭔지를 알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어떤 삶을 겪은 순간에도 안식이 뭔지를 알고 위로가 뭔지를 알고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좌절이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담대함이 뭔지를 아는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줍니까?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된다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는 져야 하는데 우리의 구주가 계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이 선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일한 것이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받는 구원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견고하게 하는지 이게 보이니까 슬픔이 있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가 보이니까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보면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을 부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네. 겸손을 부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죠? 은혜를 아니까. 은혜는 누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무자격한지를 아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자라는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을 열면서 그 복음이 주는 풍요가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존영이 더해지는 게 뭔지,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풍성과 참된 부요가 뭔지 같이 경험하기를 기대해요.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첫 담임질을 했던 옥스퍼드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오기 전에 담임했던 제자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긴 설교, 제가 거기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설교했어요. 그 긴 설교를 끝까지 드러내더라고요. 대부분 교회 옮겼을 텐데 그 친구들은 버티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회중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서울에 와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그 어떤 사역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실수함이 없이 잘 쏟아내면 그게 설교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섬길 때 한 번씩 일주일 내도록 실험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도 해석되지 않는 본문들을 들고 단에 섰어요. 이 본문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좌절하고 아파할 때, 너무 놀랍게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주는 반응들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희한하게 본문이 열리는 영광을 한 번씩 느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좌절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아,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가 잘 준비한 걸 쏟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설교자와 회중 가운데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고, 준비하느라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준비인데도 쏟아낼 때 회중들이 넣어주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놀랍게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사귐과 교제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복됨을 열어주는 현장이 설교와 예배 현장이었구나 하는 게 남서울에 와서 누린 제일 큰 기쁨이에요. 한 번씩 제 방에 딱 내려가서 그렇게 설교가 됐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제 방에 딱 내려가서 앉으면 너는 날강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도둑놈이죠. 날도둑놈. 제대로 본문도 해석 못해서 절절맸는데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본문이 해석되는 기쁨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제일 사랑한 본문이 로마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을 로마서로 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랑하는, 평생 사랑했던 본문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어질 때 다른 본문들처럼 본문이 해석되고 있구나, 본문이 열려지면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부요한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본문들을 다루어 갈 때,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냈던 이 위대한 본문들을 다루어 갈 때,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견고해지고, 그저 복음과 예수 사건이 도의 초보로서 한 번 탁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해내고 살려내면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빚어가는 경건한 능력이 역사하는 복되고 영화로운 은혜 많이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